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까지 유나가 제일 어릴 것 같은데 유나가 찾을 때까지 보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네, 다 찾은 것 같네요.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영적으로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듣지 못하는 우리들입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영안을 띄워주시고 또 우리의 듣는 귀를 열어주셔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시간 사람이 말하고 사람이 듣는 시간이나 온 우주에서 가장 영광된 시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시간으로 분명히 믿고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듣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람이 태어나서 자라나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자기 삶에 대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사람에 따라서 좀 시작한 시간이 다른데요. 뭐 초등 저학년 때 빠르면 그때부터 그리는 사람도 있고 뭐 초등학교 고학년 혹은 늦으면 뭐 중학교 때 자기 인생에 대해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내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나는 이런 사람이면 좋겠다. 라는 밑그림을 그리기 시작하고 그 이후로 자기 삶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한 여러 바람들을 소원들을 하나씩 하나씩 또 구체적으로 그려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뭐 청년 때쯤 혹은 뭐 장년 때쯤 어느 때 그 그림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완성이 되죠. 어릴 때부터 그려온 그 그림이 이제 실제로 자기 삶이 되면 바람대로 되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만족하고 보람을 느끼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랑스러워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이 그림을 혼자서 그릴 수 없습니다. 흔히 독창적이다, 홀로 독자, 또 창조할 창자 써서 아무것도 없는 데서 아무 주변에 도움도 없는 상태에서 혼자서 그 그림을 그려나갈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무언가를 본받아 그리게 됩니다. 어릴 땐 당연히 부모님을 보고 그들의 삶을 보고 그들의 말을 보고 좀 크면서 이제 친구들 또 학교를 가면서 선생님 또 학교의 친구들 그 외에 다양한 주변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 접하면서 또는 뭐 읽은 책이라든가 학교에서 배운 내용이라든가 혹은 TV나 인터넷 뭐 SNS를 통해서 접하는 여러 정보들 이런 수없이 많은 예들을 본보기들을 직간접적으로 접하면서 영향을 받습니다. 오늘 주보에 이제 광고가 실렸는데 4월 1일 토요일에 2주 후죠. 중고등부 진로 특강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분 정도 작년 섭외했고 이제 한 분 정도 더 섭외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데요. 진로 특강이라기보다는 직업을 중심으로 해서 장년들과 중고등학생들이 대화하고 소통하고 교제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실제로 이제 해당 직업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장년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고 또 그 직업을 하려면 어떤 준비를 해야 되고 그리고 특별히 이제 신자로서 그 직업을 가지고 살다 보면 어떤 보람이 있고 또 어떤 신자로서 어려움이 있는지 이런 일이 이런 실제적인 얘기를 들으면서 서로 이해하고 또 자기 진로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 있어요. 이번 행사로 아마 참여하는 중고등학생들이 또 자기 그림의 일부를 그려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하지만 자기가 그려왔던 어릴 때부터 그려왔던 그런 삶의 그림 그것과 비슷한 삶을 이루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꿈꿔왔던 나의 모습과 비슷한 나의 모습을 실제로 만드는 것도 참 어렵습니다. 대부분 잘 안 되죠. 그죠? 반면에 자기가 그려왔던 그림과 비슷한 삶을 실제로 살게 되더라도 또 자기가 바라던 자기의 모습, 갖고 싶었던 뭐 능력을 가지거나 혹은 뭐 스스로 뿌듯하게 여길 만한 여러 가지 뭐 성격이든 뭐 도덕이든 여러 가지 어떤 능력이든 그것을 가지게 되어서 스스로를 뿌듯하게 여길 내가 되더라도 문제는 남아요. 그 삶이, 내가 이룬 삶이, 내 뜻대로 된 삶이 정말 가치가 있는가? 객관적으로 정말 그러한가? 이 질문 앞에서 그렇다, 아니다 라고 사실 답해 줄 사람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그림을 그릴 때 사람끼리 영향을 받잖아요. 책도 여러 가지 뭐 언론이나 혹은 미디어를 통해서 접하는 여러 가지 뭐 인간상도 삶의 모습도 다 사실 사람들이 말한 것, 사람들이 그동안 살아왔던 것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좋다,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정말로 그게 가치 있는 삶이었나? 정말로 이러한 사람의 모습이 정말 의미 있는 사람인가를 정하기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도 일반적인 사회에서는 후자의 사람, 그러니까 자기가 그린 그림 그대로 자기 삶을 실제 이룬 사람, 자기가 뜻한 대로 자기를 이룬 사람 위 그래도 일반적으로는 아, 참 잘 살았다, 참 보기 좋다라는 평가를 받지요. 후자의 사람, 그러니까 자기가 그려왔던 삶을 살고 있고 자기가 원했던 자기 자신을 이룬 사람의 예는 앞에 마가복음 10장 17절 이하에 나오는 사람,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물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부자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사회에서 존경받던 지도층 인사였습니다. 누가는 그를 관원이라고 부르는데 이 관원이 로마의 관원인지 혹은 유대인 쪽의 관원인지 그래서 뭐 회당장이나 혹은 공의회, 산헤드린 공의회 의원인지 정확히 알기는 어렵지만 분명한 것은 젊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에서 이 유대 사회에서 알아주는 유력한 사람이에요. 지도층입니다. 부자예요. 그리고 그는 어려서부터 십계명을 다 지켜왔다라고 예수님 앞에서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자기가 그려왔던 가치 있는 사람, 되고 싶은 사람은 아마도 당시 유대인들 사회 속에서 사람으로서 당연히 지켜야 할 도리를 잘 지키는 사람이겠죠. 유대인이니까 유대인의 법, 모세의 법이거든요. 그것을 나는 잘 지켰다, 지켜왔다, 지키려고 했었고 실제 지켰다라고 스스로 자부하는 사람이에요. 오늘날 우리식으로 말하면, 현대적으로 말하면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모범이 된 사람, 법 없이도 살 사람이 그였습니다. 그의 목적이 그랬고 그의 목적을 이룬 것이죠. 그는 스스로 자신을 그런 사람이라고 여기면서 자신의 가치나 능력을 굉장히 자랑스러워하였습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 예수님께서 여리고에서 만난 사람은 전자에 가까웠습니다. 즉 자기가 그려왔던 삶, 꿈꿨던 나를 이루지 못한 사람입니다. 마가는 그를 디메오의 아들이자 맹인이자 거지인 바디메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디메오라는 말 역시 디메오의 아들이잖아요. 바가 아들이니까요. 그래서 반복이거든요. 아마도 마가가 이걸 쓰면서 그 히브리어를 잘 알지 못한 사람들에게 바디메오의 말 뜻을 설명해 준 것 같은데요. 어쨌든 그를 디메오의 아들이라고 부를 정도로 동네 사람들은 그의 아버지가 디모데인 것을 잘 알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디메오의 뜻이 재밌어요. 이 디메오의 뜻이요, 존귀함, 명예로움이에요. 그래서 사실 바디메오는요, 어떻게 해도 읽을 수 있냐면 존귀한 자의 아들로 읽을 수 있습니다. 존귀한 자의 아들. 그 지금 이 사람의 삶과 이름이 너무 분명하게 엇갈리죠? 단순히 그가 디메오의 아들임을 밝히는 것인지 아니면 그의 출신 배경이 원래는 뛰어났음을 알리는 것인지는 정확하진 않지만 명확하진 않지만 어쨌든 그의 이름은 그의 지금 처지를 더욱 서글프게 만듭니다. 그의 이름과는 사뭇 다르게 그는 맹인이었고 길에서 돈이나 음식을 달라고 사람들에게 빌던 거지였습니다. 길가에 앉았다라고 46절에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뭐 그냥 길에 앉았다라는 물리적 표현이 아니고요. 그가 가정과 사회로부터 버림받았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이 집이에요. 노숙자인 거죠. 이러한 현재의 모습은 분명 그가 바라던 삶은 아니었을 거예요. 지금 이 바디메오의 그러니까 자기 느끼는 자기는 자기가 어릴 때부터 원했던 자기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언제부터 맹인이었는지 모르지만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이 두 사람의 삶 중에서 어느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까지만 보면 그 누구도 바디메오보다 부자인 관원이 자기 삶을 잘 계획했고 그 계획대로 잘 이루었다라고 평가할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누구나 혀를 끌끌 차면서 참 불쌍하다, 안 됐다라고 할 것이고 또 부자 관원은 누구나 부러워하겠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반전이 일어납니다. 반전 좋아하시죠? 이 반전의 결론은 반전이니까 막바지에, 설교 막바지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 본문의 내용을 따라하면서 정말 그러한지, 정말 바디메오는 삶이 가치가 없고 반면에 이 부자인 관원은 가치 있는 삶을 살았는가를 좀 평가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디메오는 여느 때처럼 다른 소경과 함께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다가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소리쳤습니다. 제가 다른 소경과 함께 라고 표현한 것은 마태는 이것을 기록할 때 소경 둘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좀 무리를 지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누가 이제 마가는 그중에 바디메오를 주목했겠죠. 바디메오가 아마 보이지 않으니까 저쪽에 사람 소리가 들리는데 뭐 나사렛 예수 어쩌고 소리가 들렸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 되는 소리 들었던 것 같아요. 그 소리를 듣자마자 소리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공동체 성경을 이렇게 들으면서 연습했는데 하나도 감동적이지 않네요. 저는 연기자나 성우는 안 될 것 같아요. 말하는 순간 어색해가지고 재능이 없습니다. 아마 한 번만 외친 건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기를 보도록 계속 울부짖은 것 같은데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가 그 많은 사람들이 조용히라고 꾸짖었거든요. 48절을 보면 한 번만 외친 게 아니에요. 계속 외친 거예요. 아주 절규했겠죠. 그렇죠? 사람들이 꾸짖었습니다. 그러지 마라. 조용히 해. 어디 지금? 그러자 바디메오는 오히려 더 크게 간절히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시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저는 이렇게 조용히 얘기했지만 더 큰 목소리로 울부짖으면서 얘기했겠죠. 이 바디메오의 외침은 맹인이자 거지인 그가 여러 가지 기적을 베푸신다는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자신이 이 비참한 처지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언뜻 보면 그렇죠. 그러나 자기 눈에도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믿는다는 그의 외침은요, 그렇게 단순한 차원의 고백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의 외침에 대한 예수님의 답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이 바디메오의 이 말에 대해서 어떤 답을 마지막에 주시냐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지금 이 바디메오의 고백이 당신은 나사렛 예수 당신은 사람들은 그냥 나사렛 출신의 사람으로 여길지 모르지만 당신이 다윗의 자손입니다. 내가 그토록 기다렸던 다윗의 후손입니다. 라고 한 이 고백이 지금 너를 구원했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의 믿음이 죄로부터 죄로 인한 하나님의 마땅한 형벌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그를 구원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짧지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짧지만 이 무게 있는 말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 이름은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특별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범죄해서 결국에는 멸망당했죠. 지금 예수님이 사역하신 이 상황은 이제 그로부터 400년이 지난 상황입니다. 여전히 망해 있고요. 그리고 그 400년의 기간 동안에 여러 나라의 헬라 또 로마 그들의 침략을 받고 또 압제를 당해서 백성들의 대부분은 뿔뿔이 흩어지고 세계로 흩어지고 나라는 있는 둥 없는 둥 되고 헬라가 지배했다가 로마가 지배했다가 그래서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겨우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좀 이렇게 모여 있고요. 겨우 로마로부터 좀 권력을 이양받아서 그 정도 통치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나라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죠. 망해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도. 그런데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하셨거든요. 우리가 밤예배 때 이사야 설교도 듣고 또 뭐 예레미야 설교도 듣고 또 여러분이 성경 에스겔서라든가 선지서 읽으시잖아요. 기억이 나실 텐데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하셨어요. 언젠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보내실 메시아가 있는데 그 메시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고 그 메시아는 다윗의 혈을 통해서 나올 것이다. 라는 선지자들의 예언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에스겔 36장 24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되 내가 내 종 야곱에 준 땅 곧 그의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리라. 다윗이 올 것이라 알겠지만 다윗의 혈통에서 온 어떤 왕, 어떤 메시아. 메시아가 왕이잖아요. 그 메시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호세아 3장 5절에 보면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이러한 선지서의 그 예언적인 말씀들이 있고 그리고 이 성경이 우리에게는 끝나 있는데 그래도 유대의 문헌들이 많이 있거든요. 우리 흔히 이제 외경이라고 하는 거죠. 일부가 이제 우리 성경이 끝나고 신약성경, 이제 구약성경과 신약성경 사이에 기간이 있잖아요. 그 기간에 있는 문헌들이 있어요. 거기에서 직접적으로 다윗의 후손이 하나님 메시아로서 와서 이스라엘 구원할 것이라는 그런 여러 가지 예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2장 35절에 보면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이제 회당에서 가르치는데 어떤 걸 가르치냐면 너희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너희가 알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된 것이냐라는 것을 설명하기 시작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당시 유대인들의 보편적인 사고예요. 아, 우리를 구원할, 이때 구원은 나라의 회복이죠. 우리나라를 회복하고 예전 다윗 때처럼, 지금은 나라가 쪼그라들었는데 예전 다윗 때처럼 이 가나안 땅 전체를 다시 되찾고 힘을 가져서 그 주변에 있는 세력들을 다 몰아내고 오히려 정복하고 다윗 때처럼 이 이스라엘을 회복할 참된 왕, 그가 다윗의 혈통에서 올 것이다. 이 믿음은 당시 유대인들의 보편적인 믿음이었던 것이죠. 지금 이 바디메오는 바로 그 메시아가 지금 보이진 않지만 소리가 들리고 있는 바로 나사렛 예수 당신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마태복음이 어떻게 시작하죠? 마태복음이 무엇으로 시작하죠? 족보로 시작되잖아요. 누구로부터 시작되는 족보입니까? 아브라함과 다윗. 그 족보는 누구로 끝나죠? 예수 그리스도로 끝납니다. 그 마태복음의 관점을 지금 이 바디메오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잘 들으십시오. 이 약속은요, 비단 이스라엘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위한 수단이에요. 그들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 이스라엘의 실패죠, 결국. 이스라엘은 실패했어요. 구약 이스라엘은 실패했습니다. 이 실패는 사실은 모든 사람의 죄악상, 모든 사람들의 그 완고함을 고발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끝까지 하나님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이 시간에 구약 성경 전체를 풀어서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아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온 우주의 창조자세요. 창세기가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정말 작디 작은, 지구에서도 사람은 너무 작잖아요. 그죠? 얼마 전에 우리나라가 만든 위성이 달 궤도를 돌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진을 찍어서 올린 걸 본 적이 있는데 달에서 지구를 찍었더라고요. 여러분, 달에서 지구를 찍었을 때 사람이 보이던가요? 안 보이죠. 그죠? 그 지구는요, 태양에 비하면 너무나 작아요. 근데 그 태양도 지금 온 우주에서 보면 정말 작디작은 점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보면 사람은 얼마나 작은 거예요, 전 우주에 비하면. 그죠? 그런데 그 사람의 그 작은 마음에, 그리고 그 마음에서 나오는 말과 행동, 행위에 하나님 다음을 심어주셨어요. 하나님 다음의 정수,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부분들, 분명한 부분들은 크디 큰 온 우주 만물에 퍼져 있는 게 아니고요. 거긴 아무리 봐도 없어요. 잘 안 보여요. 어디에 있냐면 사람의 마음, 말, 행동에 그분의 의, 그분의 사랑과 인자, 그분의 진실하심, 정직하심, 그분의 화평, 그분의 오래 참으심, 그런 인격적인, 인격적인 표현을 썼지만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죠. 그 근원은 사실 신이에요. 하나님이에요. 그것이 사람 가운데 있기를 기뻐하셨고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기를 기뻐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사람에게 어떤 능력까지 주셨냐면 자기 결정까지 주셨어요. 선악과를 만드시고요. 먹지 않는 기계,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먹지 않는 기계를 만드시는 것이 아니고요. 네가 원하지 않아서 먹지 말라 라고 하는 자기 결정권을 주셨습니다. 인간에게만 주신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부여하신 그 놀라운 능력으로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하나님 필요 없어요.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내가 최고입니다. 하나님만 보는 게 아니고 나도 보겠습니다. 나도 봅니다. 하나님께 대들었죠. 그 범죄로 말미암아 온 우주가 망가졌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사람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 중에 일부를 택하셨습니다. 마치 온 나라 가운데 이스라엘 택하신 것처럼 사람들의 일부를 택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의 이 본질적인 문제, 죄로 인한 망가짐, 당연히 망가졌기 때문에, 그리고 망가졌을 뿐만이 아니라 당연히 받들고 사랑하고 섬겨야 하는 하나님께 대들고 패역함을 보이는 인간이기 때문에 의로우신 하나님은 벌하셔야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우리의 영혼이 망가져 있는데도요, 악당이 막 악을 행하고 있는데 경찰이 그냥 가만히 지켜보고 있으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옳지 않다! 분하다는 마음이 들잖아요. 당연히 어떻게 되죠? 그를 죄 앞에서 벌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당연합니다. 하나님도 그러하십니다. 마땅히 인간을 심판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 저주,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오직 은혜로, 사람이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로 해결할 것을 정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사실 이스라엘에게 계속 알리셨어요. 그 모든 것이 사실 모세에게 주신 율법에 담겨 있습니다. 율법은 너희가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도덕법만 주신 게 아니고요. 네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도덕법만 주신 것이 아니고요. 거기는 의식법이 있어요. 피를 흘려야 된다. 너희는 할 수 없다. 너희는 하나님께 나갈 수도 없는 존재다. 너희는 너희를 대신한 제물이 있어야 된다. 너희가 치러야 할 희생을 대신 치러야 되는 존재가 필요하다. 그게 없으면 너희는 이 법을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이 모세의 율법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에스겔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율법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내 율례. 생명을 주는 율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어땠습니까? 끊임없이 무관심했습니다. 배신이죠. 그러니까 율법의 대부분을 잊거나 자기 마음대로 선택하고요. 필요한 것만 선택하고 마음대로 해석하고 마음대로 바꿨어요. 탐욕을 막 부리면서 훔치지 않았으니까, 가져가지 않았으니까, 막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막 빼앗고 훔치고 하면서도 남들 볼 때 안 가져갔으니까, 마음속에 탐욕이 가득해서 어쩔 줄 모르면서도 어쨌든 안 훔쳤으니까 나는 율법을 지키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이스라엘이 가장 많이 잊은 법은요, 의식법입니다. 유월절을 안 지키고 안식일을 안 지켜요. 거기에 담겨있는 사실 복음,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 그 복음을 그들은 전혀 관심 없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려는 영적인 일에 무관심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우상을 만들어요. 그들이 만드는 우상은 대단히 세속적인 우상입니다.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우상, 편하게 해주는 우상,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은 율법이 있었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있었고 기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무지, 그게 사실 구약 성경이 주는 강렬한 메시지입니다. 그로 인한 영적인 가난함, 지금 앞을 보지 못하는 바디메오의 상황과 묘하게 겹쳐지죠. 그는 보지 못함으로 가난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인간에게 있어서 심각한 보지 못함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대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심각한 가난함은 무엇인가? 그로 인해서 죄가 가득하고 하나님의 영적인 부하에 대해서는 깡그리 버려버리는 파산 상태죠. 영적인 파산 상태. 그것이 모든 인간이 처한 가장 큰 문제입니다. 다윗의 자손은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만을 구원하는 그런 왕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구약 성경 전체 또 신약까지 이어진 이 모든 내용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은요, 영원한 이 죽음, 죄로 인한 죽음과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의 처지를 모르고 있는 모든 이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메시아를 의미해요. 다윗의 자손. 그가 누구이십니까? 마태가 처음부터 얘기한 것처럼 그가 누구이시죠? 그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세요. 바디메오가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짧은 말,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서, 이 말은요 너무 무거운 말입니다. 너무 깊은 신앙의 내용이 담겨있는 말인 것이죠. 너무 급박하기 때문에, 지금 반드시 붙잡아야 되기 때문에. 왜 그럴 때 있잖아요 여러분, 너무 이제 급박한 상황이면 설명해야 될 말이 많은데 말이 안 나오잖아요, 그죠? 가장 좀 중요한 말, 반드시 해야 되는 말, 그 말만 하게 되잖아요, 그죠? 지금 그러한 상황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디메오가 자기 상황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도 특별했다고 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로 하느냐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가 뭐라고 얘기했죠?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제 설명 쭉 따라오시면 그의 말이 내 눈만 떠주시옵소서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실 겁니다. 지금 그 말이 아니에요. 주님, 내 죄, 내 죄로 인한 이 비참함, 이로 인해서 전혀 하나님의 의를 담지 못하는 내 마음, 그러다 보니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등돌리려고 하는 내 영적 무지,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나의 이 영적으로 맹인된 이 상태, 이것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습니다.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그와 같은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 믿음이 살아계십니까? 그는 사람들이 아무리 막아도 뭐 부끄러운 거 이런 거 없이 예수님께 달려갔습니다. 아무리 눈총받아도, 아무리 뭐 꼬짐을 당해도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49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를 불러오라 말씀하셨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위로하냐면, 안심해 안심해, 예수님 부르셨어. 이 말이 뭡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도 지금 예수님 안 만나면 까무러칠 것 같은 거예요. 뒤집어질 것 같은 거죠. 그러니 이제 예수님 불렀어. 이제 그만해 그만해, 안심해, 예수님 부르셨다. 그 정도로 그의 마음에는 예수님 향한 뜨거움이 있었습니다. 자기 믿음에 대한 뜨거움이 있었어요. 지금 이 기회를 놓치면 결코 안 된다, 예수님이 없으면 나는 정말 안 된다 라고 하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그 뒷면에는 자기의 이 비참한 처지에 대한 인식이 있었겠죠. 단지 눈이 안 보이고 그래서 지금 육적으로 가난한 이것이 아니라 내 영혼의 가난함, 내 영혼의 무지에 대한 절박한 인식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 거듭도 팽개치게 나갔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지금 자기에게는 지금 관심이 아무것도 없고 예수님만 눈에 들어온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지금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자리하고 계십니까? 삶의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예수님, 그 배후에 지금 내 삶에 대한 인식,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뭐 잘 먹고 잘 살고 이런 거에 지금 다 마음이 가 있잖아요. 변함이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죄의 문제를 생각하고 말씀을 따라 그 죄로 인한 답답함을 생각하고, 여러분 이제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오랫동안 그 맹학교를, 저 효자동에 있어요, 저 경복궁 옆에 맹학교가 있는데요, 그 맹학교에 봉사를 갔거든요. 거기에 이제 기독교 예배가 있어서 월요일마다 가서 같이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하는 것 같았는데요, 처음 가면 하고 들어갔을 때 어떤 체험을 하냐면요, 눈 감고 다녀요. 그러니까 같이 간접 경험을 하는 거죠. 한번 얼마나 불편한지 모릅니다. 자, 우리는 두 눈을 뜨고 있습니다. 얼마나 편한지요? 편합니까? 근데 몰라요. 만약에 뒤에도 눈이 있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원래는 360도 전체를 보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지금 사실은 이 정도 각도로 보는 것도 답답한 거예요. 아니, 원래 어떤 방식인지 상상할 수 없지만 나 자신을 밖에서 볼 수 있는 눈이 진짜로 있다고 했을 때 그게 여러분 원래 정상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나를 볼 수 없는 나는 얼마나 답답한 건지 몰라요. 여러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여러분 자신이 답답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의를 짓고 싶, 하나님의 의를 행하고 싶어도, 온전히 행하고 싶어도 마음속에 여러 가지 걸림이 있어서, 여러 가지 다른 죄가 나타나서, 오늘 오전 설교에서 들었습니다만 아낌없이 내어주고 싶은데 뭔가 욕심이 나서 내어주지 못하는 나를 발견할 때 답답하지 않으세요? 사실은 우리 주님처럼 폭포수같이 다 내어줘야 되는데 뭔가 막혀있는 나 자신을 봤을 때 답답하지 않으세요? 그 답답함 속에서 주님만 의지하는 것이 이 답답함을 풀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라고 하는 간절함, 그 간절함이, 그 믿음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만약에 그러한 믿음이 있으시다고 한다면 기뻐하십시오. 그 믿음이 여러분을 구원하였습니다. 구원합니다. 반드시. 여러분의 삶을 반드시 가치 있게 만듭니다. 여러분을 반드시 좋은 사람으로 만듭니다. 온전한 사람으로 만듭니다. 이게 하나님이 보시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 초대에 반전을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는 자, 나를 죄로부터 구원할 자로 인정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자가 그가 진정 가치 있는 자입니다. 그가 부자입니다. 그가 온전하게 될 수 있는 자예요. 그가 그리는 삶만이 의미 있는 삶이에요. 왜 그럴까요? 나를 만드신,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그분의 판단이거든요. 사람이 판단한 게 아니에요.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사람들이 자기를 그린 게 아니에요. 요즘은 기술이 발달해서 뭐 위성으로 찍고 뭐 비행기도 찍고 해서 세계 지도를 잘 그리잖아요. 그죠? 예전에 여러분 근데 수백 년 전에 지도를 그린 걸 보세요. 지도가 어떻던가요? 대동여 지도. 물론 그것도 좀 너무 놀라워요. 산꼭대기에 올라가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그래도 비슷하게 그리긴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 온전합니까? 온전할 수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실은 더 넓게 보면 그것도 지구 위에 있는 한 어떤 땅에 불과하잖아요. 그렇죠? 지구는 어디 있습니까? 지구는 태양계를 도고 있다. 막연하게 생각하죠. 태양계는 어디 있습니까? 태양계는 태양계가 있는 어떤 은하 속에 이루고 있다. 그 은하는 어디 있습니까? 그 은하는 어떤 은하단 속에 있다. 그 은하단은 어디 있습니까? 위치가 어디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쉽게 내 위치 어디에 있다라고 말하지만 인간은 죽었다 깨나도 자기 위치를 알 수가 없어요. 이 우주 속에서 자기 위치를 안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인간이 자기를 벗어나서 자기를 알지 않는 한, 자기 밖에서 자기를 알지 않는 한 우리의 진정한 가치를 알 도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밖에서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렇다라고 말씀하세요. 믿으십시오. 반면에 부자 관원은 어땠습니까? 그는 바디메오 같은 믿음이 없었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당신이 다윗의 자손이니 당신 뜻대로 하겠습니다라는 거거든요. 당신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 관원은 예수님께서 너한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어라. 그러면 하늘의 보좌가,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거든요. 그 말을 안 믿었습니다. 그는 뭐 말씀이 있고 뭐 예배가 있고 뭐 여러 가지 역사가 교회 역사가 있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입니다. 여전히 자기 자신을 의지한 자이죠. 그러니까 자기로부터 출발해서 혹은 다른 사람으로 출발해서 자기를 그린 사람입니다. 그의 그림은 결코 가치 있을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가치 있다 하겠죠. 서로 모르니까요. 여러분, 맹인이 코끼리 다리 잡는다는 말씀 아시죠? 맹인이 코끼리 다리를 더듬으면서 이게 무슨 기둥이네, 아, 이게 뭘까? 맹인끼리 그것을 밝혀낼 수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이렇게 그려라, 이렇게 그리는 게 맞다, 이런 사람이 맞다, 이런 사람이 뛰어나다. 물론 의미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새겨들어야 할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그것은 사람이 쌓아올린 바벨성에 불과합니다. 결코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없어요. 새 예루살렘성이 결코 될 수 없습니다. 이제 반전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가 더 고귀한 자입니까? 놀랍게도 그의 이름에 맞게 바디메오가 고귀한 자입니다. 그가 가진 게 많아서가 아닙니다. 그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뭐 능력이 많거나 돈이 많거나 말을 잘하거나 사람들이 흠모하거나 그러니까 뭐 많은 것을 할 수 있어가 아닙니다. 그건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그렇게 보이지만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한 메시아로 믿었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할까요? 당연히 이 믿음도 은혜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구원할 자에게 주시는 은혜의 첫 번째 수단이 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는가? 이 믿음은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되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마가복음의 맥락이 너무 중요한데요. 오늘 이제 10장 막바지 복음이잖아요. 그리고 제가 두 인물을 비교했을 때 10장 17절부터 이 관원이는 부자 관원이 나왔어요.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죠? 예수님께서 자기의 죽음을 알리시는 순환을 예고하는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면 어떻게 죄로부터 구원을 받습니까? 이 믿음이 그분의 죽음이 나에게 효력을 미친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합니다. 이 믿음이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보증이 되기 때문에 나를 구원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죠? 제자들이 물론 이제 세베드 아들들이 이제 주님이 영광 얻으시면 나는 왼쪽에 나는 우편에 앉으십시오. 이 때문에 다툼이 일어났는데요. 이 다툼 가운데 주님께 제자들이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내 잔을 마시고 내가 받을 세례를 마시리라. 그것은 주님이 겪으실 죽음, 주님이 당하실 주님이 마시실 잔과 주님이 겪으실 세례는 그의 십자가 죽음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 십자가가 너희의 십자가 되겠다고 하는 약속이세요. 우리도 우리의 십자가를 집니다. 물론 은혜로 지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도 다 같이 예수님이 진정 구약 성경 전체가 고대하고 있었던 참된 메시아다라는 믿음을 가졌을 때 주의 은혜로 우리는 그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죠. 오직 그의 희생과 그의 공로로 우리는 그의 십자가를 지게 됩니다. 우리의 십자가를 지게 됩니다. 우리가 치러야 할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단지 죄사함만 받는 것이 아니고요. 그와 실제로 연합이 되어서 그로부터 주어지는 모든 능력을 이 삶 가운데서 받게 됩니다. 마지막 때에 그게 완성될 것이에요. 마지막 때에 우리의 영안이 트이고 완전히 이제 새로운 존재가 되어서 우리의 모든 것이 그로부터 말미암다는 것을 정말 깨닫게 될 거예요. 마치 제가 여러분을 보고 여러분이 저를 보는 것처럼 하는 모든 일이 말하는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부터 나온다는 것을 어떤 방식으로든지 확인하게 될 거예요. 근데 지금은 우리 믿음으로 확인합니다. 눈으로 볼 수 없어요. 뭐 티가 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그와 하나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그러한 섬김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대속물이 되기 위해 오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게 우리의 메시아이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분의 섬김이 우리를 새롭게 하잖아요. 그럼 그분을 닮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즉시 나타나는, 즉시라는 표현은 시간적으로 즉시라기보다는 사람에 따라서 시간이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분명히 반드시 나타나는 열매는 우리도 섬기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나님이심에도 정말 작디작은 인간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실은 다 발휘하지 않으시고 낮아지시고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분이 희생하셨던 그 섬김을 우리도 담게 되어 있어요. 그게 우리의 높음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바디메오가 처음에 울부짖잖아요. 근데 사람들 어떻게 했습니까? 저리 가라고 그랬어요. 저리 가. 시끄러워. 그들의 모습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믿음의 결과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그를 부르라 하신 것처럼 실은 바디메오를 긍휼의 마음을 바라봤어야 돼요. 왜 그러한가? 첫째, 불쌍한 자잖아요. 그죠? 둘째, 그의 외침이 복음에 일치하잖아요. 우리 주님이 이 복음을 위해서, 이 복음으로 인해서 이루어질 일, 그러니까 비참하고 낮은 자를, 진정으로 비참하고 낮은 자를 회복하는 그 일을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것을 그냥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 일체가 되어서 아는 거거든요. 그래서 믿는 자들은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이 말은 의무가 아니고요. 당연한 결과입니다. 만약에 그 믿음, 실제 믿음이 있었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이 나타났을 것입니다. 그들도 연약한 자들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을 것입니다. 근데 아직 못하고 있죠. 그죠? 근데 여러분 사도행전 가보십시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사람들이 울부짖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소리를 듣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가치 있는 사람이 되는 거는요, 섬기는 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처럼. 그리고 이 세상이 죄로 가득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의 세상이니까 부조리로 가득하기 때문에요, 많은 경우 그 섬김은 낮은 데로 향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섬김의 대상이 늘 비참하고 그리고 지금 복음을 향한 갈망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향하게 향해서 나가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계시고 여러분의 삶을 정말 새롭게 인식하신다고 한다면 그렇지, 이게 가치 있는 거지. 그냥 뭐 돈 많이 벌고 좋은 자리 가고 편안하게 살고 뭐 세상에서 좀 이렇게 좀 떵떵거리고 살고, 아니면 소극적으로 만신자들은 또 착해서요, 떵떵거리고 못 살아도 좀 이렇게 다른 사람들한테 싫은 소리 안 듣고 살고 이렇게 사는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으로 말씀하신 그 소리에 정말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 구원에 늘 마음이 가 있고 그 구원의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마음이 이 바디메오처럼 간절한 상태. 당신이 없으면 난 하루도 시작할 수 없습니다. 당신을 의지하지 않으면 난 한순간도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왜? 예전에 내가 나올까 봐. 그런 마음을 우리가 살아간다고 한다면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은 진정으로 가치 있는 자, 정말 복받은 자입니다. 여러분이 가난하든, 여러분이 병들었던, 여러분이 부유하든, 여러분 주변에 사람이 많든, 여러분 주변에 사람이 적든 사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 바디메오 같은 믿음만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당신이 나의 다윗의 후손이십니다. 당신이 나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당신만이 나의 생명입니다. 아까 우리 찬송 때도 가사에도 나왔잖아요.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할 자 주님 당신밖에 없습니다. 그 마음으로 여러분이 살아가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떤 상황에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하고 지키시는 증거를 여러분은 이미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믿음이 이배상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밭의 비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길가에 떨어지거나 가시덤불에 떨어지거나 혹은 좋은 말이 떨어질 때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정말 주님이 주신 성령께서 주신 참 믿음을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들어올 때마다 믿음이 말씀을 놓치지 않고 결실을 하게 하는 그런 믿음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세상에 이러저러한 복잡함과 걱정과 근심과 혹은 여러 가지 유혹과 또 여러 가지 죄악에 휩쓸려서 잠시 믿음이 있었던 것 같으나 그 사라져버리는 그런 불행한 쪽으로 나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현장교회에 있는 모든 교우들은 또 모든 언약의 자녀들은 참 믿음으로 이 바디메오 같은 참 믿음으로 오직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분이 주시는 진정한 생명을 누리고 살아가는 복된 삶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런 믿음을 서로 격려하며 더 북돋으며 그렇지 못한 자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일으켜 세우며 격려하며 그들과 어려움을 함께하며 오직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으셨을 때 바디메오는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고백하였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보기를 원하고 그분의 역사를 보기를 원하고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바라보기를 원하고 무엇보다 그분이 약속하신 우리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날마다 삶 가운데 그분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분과 하나 되었음을 늘 확인하면서 그분만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이 완전히 뒤바뀌어서 우리가 바라보는 모든 판단들이 완전히 전환되어서 예전에는 그저 먹고 사는 문제 혹은 세상의 재리와 유혹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한 모든 것들에 휩쓸려 살았으나 이제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회복되어야 되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태초에 심어주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성품들을 사모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것이 온전치 못했을 때 답답해하고 비참해하고 그 가운데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간절히 간구하여서 조금씩 조금씩 자유로워지는 진리 안에서 자유로워지는 그 놀라운 영적인 즐거움을 경험해보길 소망합니다. 현장교회가 현장교회 속한 모든 이들이 이러한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함이 다 있어서 정말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믿음의 자녀들이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깨우치고 회심하여서 이런 믿음의 삶에 동참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현장교회가 역사에 잠시 존재했던 교회가 아니라 오래오래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로서 신자들의 삶이 남아있는 놀라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